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데리고 와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국민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세상을 위한 목적지만 주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우린 지난주 신명기 6장 7절의 의미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은 1절과 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쉐마로 시작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쭉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외우게 하라, 그 말씀의 수준이 아니라고.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이스라엘 광야 제2세대에게 하고 있는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신명기는요 거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아니, 신명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신명기 이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때 이제 말씀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절규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레위기의 말씀을 시내산 밑에서 받잖아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기만 하면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이 너희에게 완전하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출발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열 가지 재앙도 봤고요. 홍해의 기적도 봤고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들 다 봤거든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반대죠.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시며 또 다른 이적과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케 하시며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셨어요. 시간을 더 주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을 받고 있는 이 광야 2세대는 자기 눈앞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목도한 광야 이 세대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을 외우라는 수준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도 죽음을 부모의 죽음을 그것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용만 했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그 부모들의 신앙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금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는 절규입니다. 신명기가 크게 두 편의 설교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우리가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모세의 절규가 그런 거죠. 거기서 열 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의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보고 나온 이스라엘 1세대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2세대가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모세가 신명기 말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거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그 신명기의 말씀을 받아들어서 행한 결과잖아요.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볼 예정이지만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그런 유언을 남기잖아요. 결국 너희들 말씀 안 순종할 것 같다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 같아요. 실제로는요. 여러분 그러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이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그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말씀의 수준이 그냥 자녀들에게 말씀을 외우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는 수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단지 입으로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너희 부모는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너희 눈앞에서 죽음으로 반면교사가 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말씀을 붙들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지금 이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을 이 신명기 6장 서두에다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앞에, 자녀들 앞에 그 말씀의 논리를 붙들고 살아갔을 때 그 자녀들이 후일 6장 20절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거다.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아버지,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왜 그렇게 늘 답답하게 사세요? 왜 그렇게 늘 손해만 보세요? 어머니, 왜 그렇게 섬기세요? 왜 그렇게 늘 덮으세요? 왜 그렇게 늘 희생하세요? 이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한 주 동안 신명기를 계속 읽었거든요. 청년들한테도 이번 주는 신명기 말씀을 보내면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신명기 말씀을 좀 읽자고 이렇게 보내놨는데 모세가 절규하고 있지만 그럼 저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광야와 같은 똑같은 광야잖아요. 광야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 사람들에 대해서 자족하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서 날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아버지 왜 그렇게 모질하게 사세요? 왜 엄마는 그렇게 늘 손해만 보세요? 아니 이게 교회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근데 집에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잖아요. 오히려 이 현실에 대한 원망, 불평, 또 하나님께서 내게 꼭 맞다고 보내주신 사람들에 대한 판단, 정죄, 그리고 상황에 대한 두려움, 절망, 이게 훨씬 더 우리 삶 가운데 크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이나 우리나 어떻게 별반 다를 바가 있단 말입니까?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의미를 몰랐을 땐 그냥 가르치고 자 왜 알아? 이거 말씀 엄청 빡빡하게 교육하면 뭐가 될 것 같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여기 섰는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논리대로 살아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원망, 불평, 불안, 두려움, 정죄, 판단 이게 우리가 삶 가운데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 나라를 배운 겁니다. 말씀을 따라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광야에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 광야에서 이 고난과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나라는 인생을 빚어가신다. 자녀라는 칭호를 먼저 주셨지만 자녀답지 못한 내 인생을 자녀답게 빚어가신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대면한 사람들은 예, 입으로만 말고요. 아, 저는 죄인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입으로 말고요. 그게 말씀 앞에서 대면되어진 인생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상황,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인정할 때 그때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것 아니고는 인간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순종하죠. 그래서 어우, 아빠 대단하네요. 그걸 어떻게 순종해요? 그런 순종은 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순종이 율법주의인가? 내가 정말 말씀 앞에 나를 대면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존재로 빚어져가는 이 광야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기 전에는요. 순종이 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기를 애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두 명밖에 없지만 있습니다. 우린 성경을 굉장히 순진하게 보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으면 그 말씀을 다들 순종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야 2세대는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망합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을 못 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제가 신명기 사관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들 내가 못 지킬 거 안다. 맞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신명기 후반부에 하거든요. 너희들 못 지킬 거 안다. 그래서 어디로 나오라고요? 저주의 산으로 올라오라고요. 거기 올라오면 뭐가 있다고요? 제단이 있다고요. 거기서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안고 내가 다시 너희의 죄를 허다한 죄를 덮으며 너희의 인생을 내가 다시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올라가요. 그것조차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건요. 매주 에발산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 제단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덧입는 예, 그 은혜를 누리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제물로 나아갈 때 그죠? 여러분 14장을 왜 선택했냐면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제 광야 2세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광야 2세대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14장 1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수아서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구조가 굉장히 심플해요. 정복 그리고 배분. 근데 여호수아서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보여줘요. 무슨 말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어졌으나 아직 주어지지 않은, 이게 똑같은 거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졌다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도 똑같죠. 그런데 아직 그 사람들이 땅을 밟고 그 사람들이 삶의 터전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시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당겨와서 살아라. 그게 1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것, 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똑같아요. 실은 똑같은데 13장 이하부터 이미와 아직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미죠. 그 이미의 삶을 어떻게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구간이 되거든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예. 약속하시고 허락한 땅이지만 여전히 분배를 받아서 13장에서 다시 들어가서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그런 질문이 안 드세요? 성경 읽으면서 다 정복되지 않았거든요. 12장까지 보면요. 근데 왜 13장부터 뜬금없이 왜 분배를 할까?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다 정복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대충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왜 13장에서 분배를 시작하죠?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 일단은 1번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의 정리했다는 측면이잖아요. 근데 거의 정리한 수준이 아니라 두 번째는요, 각 지역의 왕과 정권이 다 붕괴됐거든요. 모든 지역의 왕과 정권이 다 붕괴됐어요. 그래서 다 흩어진 거예요. 어느 일정 지역에 누군가 모여있긴 하지만 14장 하반부에 보면 뭐 아낙 족속이 모여있는 산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몇 개 빼고는 현실적으로 정권이 없는 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땅이 분배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복전쟁이 12장에서 끝났거든요.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땅을 분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여호수아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나오죠? 제사장 엘르아살. 예.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와 다른 족장들보다 먼저 나옵니다. 주체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방법이 뭐죠? 제비뽑기로 갑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제비뽑기가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제비뽑기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민수기 32장 이하에 나와 있는 제비뽑기의 의미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 지파와 그들의 분량을 따라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비뽑기는 공평하지 않아요. 지금 공평하게 하려면 여호수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전쟁에 참여했던 장수들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제사장이 나와서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뽑기를 하라는 거죠? 뭐죠? 이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주신 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의 대가로 얻게 된 땅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싸워서 누가 그들의 발밑에 주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신 결과물로 그들이 거저 얻게 된 선물이 이 땅입니다. 물론 어제 큐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성 전투처럼 수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수고했지만 수고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그들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 결과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이게 인생의 정확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본래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것이 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데, 14장 2절로 가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가 뭐라고요? 제비 뽑기가 들어있는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제비 뽑기가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는데, 제비 뽑기를 앞으로 이렇게 딱 정의하고 갑시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훈련이 제비뽑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비뽑기의 핵심은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떤 기업이든 어떤 몫이든 내게 주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절대 승복의 한 방편으로 제비뽑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비뽑기는 너에게 어떤 것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히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를 대면하지 못하면 절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사람, 지금 내게 허락하신 상황들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라는 사실을 제비뽑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자, 그런데 3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죠? 12명. 그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거든요. 근데 레위가 지금 나오잖아요. 셋째가. 레위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제사장 그룹이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12지파에서 빠져나와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못 받거든요. 나머지 12지파가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주어서 이 제사장 그룹이 살아가게 하잖아요. 여기서 그럼 제가 저기 한번 설명은 드렸는데 기억을 안 나실 것 같아서, 레위 지파가요, 하나님께 특별한 순종과 특별한 말씀에 대한 사랑과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그룹이 됐습니까? 이전에 한번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레위와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륙을 벌려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주어졌었거든요. 근데 후일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드는 종으로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앞에서 너희는 이 그 패역한 짓을 했을 때 너희는 다시는 이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가 주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주가 주어진 게, 하나님은 그 저주로 인생을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시 이들이 그 저주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업은 주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 그룹으로 부르시거든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굉장한 아이러니죠. 자,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두 지파가 들어오게 된다고 했잖아요. 두 지파가 누구죠?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아들이지만 요셉이 빠져버리고 삼촌들 그룹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두 개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지금 완성이 되는 겁니다. 레위하고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 있다가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입성하는 게 여호수아서거든요. 그런데 2절과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땅에서 지금 땅을 분배받는, 땅을 배분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죠. 아홉 지파와 2분의 1. 그렇죠. 이는 14장 3절에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편에서 땅을 아홉 지파 반이 나누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왜 아홉 지파와 2분의 1 지파만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이유를 14장 3절에 밝혔죠. 예전에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이미 나눠 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게 됐는가? 민수기 32장 1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세엘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롭과 디본과 야세엘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에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마지막 계명을 다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린 요단 건너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가축이 많은데 이 땅은 가축 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모세가 6절 계속 볼게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가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냐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그리하였나니 그들의 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모세가 분노합니다. 지금 땅을 건너야 되는데 너희가 안 가겠다고 하면 이 땅을 지금까지 목표 삼고 왔던 모든 민족들이 낙담하지 않겠냐. 40년 전에 가디스바냐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죠? 그 땅을 들어갔다가 정탐하고 나온 12명,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잖아요.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모세에게 보고했죠? 저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저들의 밥이 된다,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들어가기를 거부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 일들을 광야 2세대가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10명이었다면 지금은 두 지파가 전체가 나선 겁니다. 모세가 꾸짖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 도착한 땅이 아무리 풍성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거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의 바람은 우리의 바람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고요, 만족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안정이 있으면요, 그곳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집니다. 근데 그게 장소가 되든 물질이 되든 종착역은 어디여야 된다고요? 가난입니다. 그러면 이걸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가난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당겨와 사는 겁니다. 가난은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그게 종착역입니다. 현재까지는요. 근데 두 지파가 건너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32장 10절에 다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처절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신명기의 말씀이 다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지파가 나와서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로다. 이 정도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죠? 너희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던 너희 부모들 다 봤지?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너희 지금 여기서 너희 뜻대로 움직이겠다면 너희도 죽고 다 같이 죽는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맞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냥 야 너 그냥 그쪽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 이라고 앉아있는데 그건 너희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넘어오지 않으면 너희는 불순종이래요. 그럼 이 정도 말을 저주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수기 3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용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게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의 말을 받고 순종했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딜은 없습니다. 그 우리의 착각입니다. 뭐라고 딜을 하죠? 먼저 우리에게 이 땅 주십시오. 이 땅 얻는 대가로 일단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군사들만 건너가서 앞서서 최선봉에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었기 때문에 서편에서는 아무런 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갑니다. 모세가 33절입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국토와 바산의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왜 주죠? 왜 주죠? 순종 안 할 거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해봐야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을 요구한 지파가 32장 1절에는 누구라고 했었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죠? 근데 32장 33절에는 하나가 늘어 있네요. 누가 늘어 있죠? 므낫세 반지파 끼어든 겁니다. 므낫세 지파가 보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안에서 반이 이제 충돌이 난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된다. 아니다, 아니다. 이쪽이 훨씬 좋다. 이거 하고 싸우러 가면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돌아오시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 12절인데 한 번만 가보실래요? 여호수아 1장 12절. 그 여러분 그 창출, 레민신, 여호수아, 그러니까 레위기부터 시작하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는 한 대 묶어서 읽으면 딱 맞아요. 같은 라인에 걸쳐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사기하고 열왕기서가 먼 라인에 걸쳐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은 거의 한 텀에 같이 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다윗이 왜 인구를 계수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엄청나게 부흥을 누릴 때 인구를 계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폐악을 좋게 보시지 아니하고 징계를 주죠. 이스라엘 백성 7만 죽을래? 아니면 너 몇 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유리할래? 전염병 돌래? 선택해라고 하니까 다윗이 뭘 선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죽는 거 선택했잖아요. 그럼 질문 한번 해봅시다. 다윗 한 명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몇만이 죽는 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분명히 아비의 죄로 인해서 자식도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왕이 죄 지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서 말이 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악이 사사기 시절보다 더했다는 걸 우리는 몰라요. 한 명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있는 중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고 살아갔던 시절이거든요. 사실은요, 여기 민수기, 신명기가 선포되는 그 지점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순종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느냐? 아니에요. 거의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다윗의 죄로 인해서 같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장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니라. 두 지파 반 먼저 부르죠. 모세가 죽었거든요. 요 일들이 있는 사이에.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약속한 대로 선봉에서 싸워라. 그리고 이 땅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일을 행하라. 그리고 나서 그대로 돌아가라. 지금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여호수아 3장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전복 전쟁이 시작될 때 실제로 이 두 지파 반이 선봉장 역할을 맡아서 전쟁을 해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부모 그대로 뒀죠. 아내 그대로 뒀죠. 사랑하는 자식들 안정을 위해서, 그죠? 안정을 위해서, 험한 꼴 안 보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에 상처가 입지 않기 위해서 뒤에 놔둔 거예요. 그래서 뭘 못 봤죠? 요단 갈라지는 거 못 봤어요. 그 자식들, 부모들은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 못 봤어요. 가나안 성읍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열려가는가를 못 봤어요. 법궤 앞에서 요단 강물의 물벽이 서서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뭔가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200만이라고 하잖아요. 칼 든 자가. 근데 칼 안 들었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 광야에서 군사훈련 받았다라고 성경에 한 번이라도 기록돼 있어요. 안 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다못해 요단 우리가 여호수아서 지금 큐티하고 있으니까 건널 때 뭐하게 하시죠? 거기서 할례를 하잖아요. 200만을 못자겠다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전에도 훈련 한번 하지 않았던 오합지졸이에요. 이 정규군이 아니에요. 무기가 있다고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시는데 생각해보세요. 다윗 시절까지요. 제가 열왕기까지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다윗 시절까지 이스라엘 경내에 칼이 없어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그 칼을 다시 가지고 와야지만 칼이 한자루 생긴 정도라고 청동기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근데 반면에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시대거든요. 철 병거가 있거든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합지졸이 정규군을 이겼다.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럼 전쟁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신 거죠. 매 순간, 매번 다. 그걸 누가 봤다는 거죠? 모두가 다 본 거예요. 근데 누구는 못 봤죠? 두 지파 반의 아이들과 부모, 엄마들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5년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두 지파 반이 다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 마당에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간이 딱 지나니까, 아, 우리 자식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먼 훗날에 같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겠구나.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거든요. 말씀의 절대성을 못 봤거든요.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요. 두 지파 반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 두 지파 반이 돌아가다가 요단 서편에 엄청나게 큰 돌무더기를 쌓아요. 그래서 아홉 지파 반이 저것들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거구나. 아홉 지파 반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두 지파 반 섬멸하려고 가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두 지파 반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제 헤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먼 훗날 너희들의 자식이 우리의 자식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라고 하면 어떨까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표징 삼기 위해 이 단을 쌓는다라고 여호수아서 22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엄청 슬프죠? 슬프죠? 눈치챈 거예요. 간절하게 이야기한다고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니 보세요. 이 다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왜 비춰줘야 돼? 말씀 앞에 자기를 대면하지 못하면요.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돼?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내가? 뭘? 여러분 근데 그조차 말씀조차 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21세기 지금요 유대인들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요. 결혼할 때 유대인끼리 결혼하잖아요. 너 무슨 지파냐면 르우벤 지파입니다. 너 유대인 아니네. 유대인 아니에요 지금.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아니에요. 그리고 열왕기서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두 지파 반이 제일 먼저 멸망당해요. 근데 성경에서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이 두 지파 반에서는 더 이상 신앙의 위인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없잖아요. 신앙의 위인,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탄생시키시는 첫 번째 배경은 어머니거든요. 어머니들이 본 게 없어요. 가르칠 게 없죠. 모르죠. 제가 볼 때 말씀은 더 철저하게 가르쳤을 거예요. 더 빡빡하게 외우게 했을 거예요. 분명해요. 절박하니까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거에 안 되니까 신명기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선택을 잘한다고 했는데 그 선택 자체가 무효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죠? 심이 많은 가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이 많은 가축. 심이 많은 가축의 본질은 뭐죠? 자기 자녀들을 위해 선택한 겁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선택한 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우리 결혼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과 결정의 원칙이 뭐죠? 자녀와 배우자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선택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가족들의 안정을 위해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서 14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죠? 내 자녀의 마음 상하지 않는 것, 내 가족들이 편안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착각 때문에 자꾸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하세요. 자기 자녀인데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참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살리는 길이 돼요. 우리가 어줍지 않게 끼어서 이 사람들을 위한답시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선택하면요, 야곱의 손에서 요셉을 빼앗아야 돼요. 다윗의 손에서 자녀들이 죽어야 돼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은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의 어떠함과 결정과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모쪼록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선택했던 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을 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씀 앞에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구하겠습니다.